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은 오늘 두 번째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권에 기재된 이름은 시티 아이샤, 생일은 1992년 2월 11일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체포된 베트남 여권 소지 여성과 함께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에서 김정남에게 접근해 독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또 두 번째 여성의 남자친구인 말레이시아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붙잡힌 용의자들 사이의 관계와 김정남 암살에서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은 암살당한 시신이 김정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시신 부검 결과는 이번 주말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미국의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들의 방위비 분담 약속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처음 참석해 나토 회원국들의 보다 큰 기여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각국의 비용으로 공동 방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나토 방위비로 국내 총생산 규모의 3.61%인 6,640억 달러를 지출해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의회의 의회 승인 없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정부위원회 소속 애덤 시프 공화당 의원은 어제 이 같은 법안을 소개하면서 최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 대사 사이에 제재에 관한 비밀 대화가 폭로되면서 이 법안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윕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항할 만큼 충분한 초당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의회가 캐나다와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을 비준했습니다. 7년의 협상 끝에 비준된 이번 협정은 양측 간 농산물과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화물 운송과 통신,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맨프레드 웨버 독일 의원은 이번 비준으로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설치하기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웨버 의원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협정은 각국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캐나다 고위 관리들은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는 지난달에만 79명이 H7N9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는 등 1월 말 현재 1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H7N9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극심한 증상에 시달리다가 3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청결하지 못한 생가금류 시장이 오염에 따른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접근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늘 데이비드 프리드만 이스라엘 주재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엽니다. 프리드만 지명자는 이스라엘 정부의 유대 정착촌 건설과 테라비브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 이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지낸 전현직 외교관 5명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프리드먼 지명자는 극도로 급진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한 여성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 희귀병을 알아서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아주 흐릿하게는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코앞에 있는 것도 식별할 수 없어서 법적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이 여성의 소원은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증강현실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개발한 특수기기는 이 카메라가 세상을 포착해서 눈앞에 설치된 유기발광 다이오드 스크린을 통해서 확대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잔존 시력은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시력을 증폭시켜준다고 합니다. 충전기의 수명은 약 6시간 정도인데요. 문제는 높은 가격입니다. 약 10,000달러 정도 하는 가격에다가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벌써 이 기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가족의 얼굴과 또 꼭 보고 싶었던 예술 작품을 본 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시각장애인들의 사연이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기기의 혜택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17일 금요일 북한은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0도, 신의주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함흥 0도에서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더 토큰스의 노래입니다. 그 사자는 오늘 밤 잠을 잔다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The Lion Sleeps Tonight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틸러슨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제외교 행사에 나서는 건데요.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개별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타이완 입법원 대표단이 미국과 인도 등을 방문하면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수감자들이 결성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현장을 저희 VOA 현지 특파원이 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외교 행사에 나선다고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독일 본에서 진행되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개별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의 이번 독일행에 대해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엑손 모빌이라는 대형 석유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수장으로 발탁한 인물인데요.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정치나 공직 경험이 전혀 없어서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첨예한 갈등을 조절해낼 수 있을지 이 촘촘한 검증이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국제외교 행사에 나서면서 실제 협상력을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틸러슨 장관의 협상력을 가늠하게 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러시아가 중국 외교장관을 별도로 만날 예정이라고 전해주셨죠.
네. 틸러슨 장관은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 일정 중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개별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 내통한 의혹을 받다가 이번 주 초에 사임했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 측과 꾸준히 접촉해왔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엊그제에는 러시아가 신형 순항미사일 SSC-8을 극비리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서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을 위반했다는 백악관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은 그동안 친러시아 성향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었죠.
맞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과거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상 거래 를 통해서 러시아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러시아와 밀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이 러시아 각계 인사들과의 깊은 친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산적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의 외교 장관과도 별도로 만날 예정이죠?
네. 왕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개별 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화가 필요한 현안이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두 외교 장관이 별도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안보, 외교, 경제 이렇게 분야별로 한 가지씩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안보 분야에서는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첨예한 갈등 요소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이웃나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얼마 전 브리핑에서 남중국해를 한 국가가 점거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고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남중국해와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본인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안보 분야에서 이 남중국해 문제를 풀어야 하고 또 외교 분야에서는 어떤 현안이 있습니까?
네, 외교 분야에서는 타이완 문제가 주요 현안입니다. 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이 지난해 총통으로 취임한 뒤에 이 양안 관계가 크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초 강경한 반중국파로 알려졌던 틸러슨 장관이 현실적인 노선을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예, 자, 외교 분야에서 또 한 가지 미국과 중국 그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정립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에 중국은 줄곧 대미 관계에서 신형 대국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양대 강국으로서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슈퍼파워라고 했고요.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서 중국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꾸준하게 지적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최근 이에 맞서서 미국의 일부 산업 분야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나라 사이에 통상 마찰이 불거지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또 미국과 서방 각국이 국제 무역에서 자신들을 시장 경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는 중인데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러시아 또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G20 회의에서 다룰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시리아 내전,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또 하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먼저 시리아 내전에서는요, 미국은 온건방군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각각 지원하면서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요. 최근 이 시리아 내전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는요, 보면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이국가 해법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방위협력체인 나토에서 이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나토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얼마 전에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에 내놓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이완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했다고요?
네, 샤오메이 친 민진당 입법위원을 단장으로 한 타이완 입법원 대표단이 어제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서 수전 쏜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만났다고 타이완 현지 언론이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표단에 소속된 왕딩위 위원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타이완 입법위원들이 미 당국자와의 사이에서 사상 최초의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일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타이완 언론은 입법원 대표단이 국무부 당국자와 양국 관계와 주변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서 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타이완 입법원이 최근에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의 또 다른 대표단이 최근 일주일 동안 인도를 방문했는데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주를 방문해서 2천만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 계획을 내놨고요. 또 양국 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의회 우위 포럼을 정례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자, 타이완 입법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죠?
맞습니다. 건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중국과 수교한 나라가 어떤 형식으로든 타이완과 공식 접촉이나 교류를 하거나 공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일에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인도가 중국의 핵심적 관심을 존중하고 이해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인도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볼 텐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가 진행됐네요.
네, 인도네시아 수도를 관장하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가 어제 진행됐는데요.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아홉 현 자카르타 주지사를 비롯한 세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상위 두 명의 득표자가 오는 4월 19일 결선 투표를 통해 승패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수감자들이 열성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던데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군인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 형량이 5년 미만인 수감자들은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자카르타주에 있는 폰독 밤두 여성교도소에서는 이 전체 수감자 1천여 명 가운데에서 157명이 이에 해당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번에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한 중년 여성 수감자는 BOA 현재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텔레비전 토론을 꾸준히 보면서 이 소식을 접해왔다면서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4월에 실시될 결선 투표에서는 누가 이 현 주지사와 대결하게 되나요?
예, 아니스 바스웨단 전 교육부 장관이 아홉 주지사와 맞붙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계 기독교 신자인 아홉 주지사가 지난해 이슬람 경전 코란을 인용해서 연설했다는 이유로 이 무슬림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을 사서 지금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점이 결선 투표에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불법 가정부 고용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앤드루 퍼스터 노동장관 지명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미국 내 이민자들이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간다는 소식, 또 나이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의 운전 습관이 좋지 않다는 최근 조사 결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다음 주면 한 달이 됩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진 사퇴하는 경우까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앤드루 퍼스터 노동장관 지명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퍼스터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장관으로 지명해준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지만 가족들과 논의한 결과 사퇴하기로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상원에서는 오늘 퍼스터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예. 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를 한 건데 퍼스터 지명자가 물러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네, 상원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퍼스터 지명자는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일이 있고 또 이 가정부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혹을 치렀는데요. 이 잘못을 알고 난 뒤에 바로 밀린 세금을 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예,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장관 지명자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점이 드러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최소한 4명이 퍼스터 지명자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52석 대 48석으로 겨우 2석 앞서고 있는데요. 4석 앞서고 있는데요. 이 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이 공화당 의원 가운데 4명이 반대를 한다면 이 인준이 물 건너가게 됩니다. 또 AP통신이 보도한 데 따르면 상원 의원 가운데 6명이 퍼스터 지명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불법 가정부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도 이 퍼스터 지명자가 노동장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퍼스터 지명자는 억만장자 기업인으로 CK이라는 요식업체의 최고 경영자인데요. 이 CK는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이 속성 음식 식당인 하디스와 칼스 주니어 식당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퍼스터 지명자는 이런 요식업체를 경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됐었고요. 또 이 노출이 심한 여성을 등장시키는 식당 광고를 두둔하는 등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
또 직원들에 대한 대우 문제도 불거졌었는데요. 일부 식당 직원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또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한 겁니다.
예. 자, 노동장관은 바로 미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바로 그런 자리인데 앞서 말씀하신 그런 점들 때문에 이 퍼스터 장관 지명자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의구심이 나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최대의 노동자 단체죠. 이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AFL-CIO의 이 리처드 트럼프 회장은 퍼스터 지명자가 이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장관 인준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인준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죠?
네, 9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행정부 부서가 15개니까요. 아직 이 3분의 1 이상이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장관 말고도 많은 행정부 관리가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원이 지난 화요일에 프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의 공동 창립자인 린다 맥마흔 씨를 중소기업 청장, SBA 청장으로 인준하긴 했습니다. 81대 19, 이 압도적인 표차로 인준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 맥마흔 중소기업 청장이 앞으로 이 일을 돕게 됩니다.
예, 자, 맥마흔 청장은 인준을 받았습니다만 이 퍼스터 지명자가 사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노동장관을 또 지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새로 지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난 월요일 밤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사퇴했기 때문인데요. 후임으로는 로버트 하워드 해군 중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중장에게 이 안보보좌관직을 제안했는데 아직 이 하워드 중장이 수락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워드 중장은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고요. 현재 이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중역으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물러난 플린 전 보좌관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에 시달리다가 결국 물러났는데요. 처음에는 제재 문제를 얘기한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백악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서 사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언론이 플린 보좌관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면서 또 플린 보좌관을 두둔했습니다. 플린 보좌관은 미국 정보계가 불법으로 흘린 정보의 희생양이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민자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죠.
네, 오늘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이민자들이 하루 휴업을 단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예고했고요. 또 출범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뭐 통상적인 단속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벌어져서 68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항의해서 오늘 하루를 이민자 없는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 이민자들이라고 하면 노동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최대 중남미계 이민자 단체인 히스패닉 협회의 제닛 무르구이아 회장은 의사에서부터 식당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 일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번 휴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나요?
네,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워싱턴 DC와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텍사스주의 오스틴 등 이 주요 도시의 이민자들이 오늘 하루를 집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당 업체인 스윗그린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18개 식당의 문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또 스페인 출신의 유명한 요리사 호세 안드레스 씨가 이번 휴업에 동참한다고 밝히면서 이민자 없는 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안드레스 씨는 미국에서 여러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수백 명이 오늘 출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지지를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안드레스 씨가 소유하는 모든 식당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민자들이 자녀들까지 오늘 휴업에 동참시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본인들만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 학생들이 수업에 빠질 경우 진도를 놓치게 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또 수업에 빠지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없는 날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뭐 직장을 쉬고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쇼핑까지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물건도 사지 않고 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지도 않으면서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과연 어떤 결과가 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는 신발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국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어딜 가든 주로 차를 이용하고 또 그렇다 보니 올바른 운전 습관이야말로 미국인의 안전에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인들의 운전 습관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젊은 10대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나쁘고 특히 이 청소년 사망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이 이 교통사고라고 밝혀지면서 큰 우려가 되었는데요. 어른들의 운전 습관 역시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 AAA 교통안전재단이 최근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운전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절반이 넘는 운전자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운전 중 손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거나 과속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나이대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가장 나빴을까요?
네, 이 재단은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16살 이상의 다양한 연령대 운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9살에서 24살 사이의 운전자 가운데 88%가 앞서 말씀드린 행동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는 했다고 답하면서 역시 가장 어린 10대 이상 젊은 층의 운전 습관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들의 결과 역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60살에서 74살 사이의 응답자의 10%가 운전 중에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고 답한 반면에 75살 이상의 응답자 가운데서는 무려 37%가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운전 습관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재단 소속 린지 아놀드 연구원은 당연히 안전 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연령대에서도 이 나쁜 운전 습관 비율이 높은 것은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특히 운전 습관이 나빠지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했는데요. 지난 2015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만 5천 명이 넘었고 이는 지난 50년간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1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율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2016년인데요. 아직 최종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이렇게 우려스러운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올바른 운전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의 87%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다고 생각되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95%는 대마초를 피고 1시간 동안은 운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88%가 운전 중에 안전띠를 꼭 맨다고 했고요. 82%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이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한 법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잘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운전 습관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이 운전 중에 문자나 이메일을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에 이 운전하면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0%가 넘었고요. 8%는 자주 그런다고 답했습니다. 또 운전자의 96%는 졸음 운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지만 또 30%에 가까운 응답자가 피곤해서 눈을 뜨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은 일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운전자가 알면서도 이 안전운전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때까지 이 청소년 운전자에게 집중했던 안전운전 교육을 이제는 전 연령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AAA 교통안전재단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노래입니다. One, 그 사람이 아닌 나와 함께 있어줘 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Tell me that you turned down the man who asked for your hand Cause you're waiting for me And I know you're gonna be away a while But I've got no plans at all to leave And would you take away my hopes and dreams And just stay with me Ooh, my senses come to life While I'm stumbling home as drunk as I have ever been And I'll never leave again You are the only one and all my friends have gone to find Another place to let their hearts collide Just promise me you'll always be a friend Cause you are the only one
heart and soul I will only have these eyes for you And you know everything changes But we'll be strangers if we see this through We could stay within these walls and bleed Or just stay with m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소수계인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무국적자로 국제사회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힝야족은 누구인가?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으며 살고 있는 소수 민족입니다. 로힝야족은 로힝가족, 로힝기야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미얀마는 무려 130여 개가 넘는 종족들이 살아가는 다인종 국가지만 미얀마 정부와 미얀마 국민은 로힝야족을 소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힝야족이라는 용어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 로힝야족을 자국에 불법 입국한 벵골족, 즉 방글라데시인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중국 등지에는 약 130만 명의 로힝야족이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로힝야족 집단 거주 지역인 미얀마 서북부 라카인주에 세운 임시학교에서 로힝야족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 어린이들은 미얀마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요.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이런 교육시설이 있기도 했지만 그나마 지금은 거의 다 철거된 상황입니다.
My wound is getting worse and will not stop bleeding. If I cannot
피를 계속 흘리고 있지만 응급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로힝야족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혹 잘못된 후 남겨질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 여성들은 먹을 게 없어 진흙을 빚어 그것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게 일상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2010년 총선 당시 이들에게 임시 신분증을 발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이 임시 신분증을 다시 몰수하면서 이제 이들은 아무런 신분증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로힝야족의 역사.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의 이런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는 로힝야족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로힝야족은 자신들이 7세기경부터 지금의 라카인주 지역에 정착해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아랍 상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살아온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주장은 다릅니다. 미얀마 정부는 영국이 1800년대 미얀마를 식민 통치할 당시 역시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인도에서 대거 몰려들어온 이슬람 신자들, 즉 무슬림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상 이들을 준 지배계층으로 대거 등용하고 또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해서 미얀마 농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적대감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무슬림들은 훗날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로 독립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은 불법 이주자일 뿐 미얀마의 소수민족, 미얀마 국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012년 라카인주 폭동 사건.
역사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해왔던 로힝야족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지난 2012년 6월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 사건 때문입니다. 한 로힝야족 남성이 미얀마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교 승려들을 중심으로 성난 대규모 미얀마인들이 로힝야족 거주지를 습격했습니다. 사건은 유혈 충돌로 비화했고요. 100여 명이 숨졌는데요. 20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가옥 수천 채가 불에 탔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아있는 로힝야족들도 라카인주 외곽에 따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얀마에서는 로힝야족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증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고요. 핍박과 학대,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얀마 정부와 불교 승려들이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탈출하는 로힝야족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이들을 선뜻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I'm planning to leave by boat because we're not able to suffer anymore.
지난 5월 수백 명의 로힝야족을 태운 배들이 동남아시아 인근 바다 위를 떠다니다 공해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 소변을 마시며 버티다 결국 바다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파란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당시 이들이 타고 있는 배를 떠다니는 관이라는 말로 처참한 현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에 미얀마 국경수비대가 무장 교환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자 미얀마 정부는 배후로 로힝야족을 지목하고 이 지역을 봉쇄하고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로힝야족들은 다시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나 중국으로 가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들 나라도 지금 국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와 로힝야족.
She should protect the minority like what in the, even in this country the minority is protected by the government.
최근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난하는 시위의 소리입니다. 국가 자문 겸 외무장관인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실권자지만 그간 로힝야족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하거나 문제 삼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비판자들은 수치 여사가 미얀마 전체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불교도들의 민심을 잃을까 봐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의 상징,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나 학살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자 최근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 대한 인도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해서 향후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얀마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a kick out of something. Get a kick out of something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get a kick out of something. 그럼 마이크와 린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ave you planned your summer vacation yet? Our family is thinking about going on a cruise.
A cruise? I heard that's a lot of fun. For my family, I'm thinking about taking them whitewater rafting.
Oh, nice!
We did that on our last vacation, and everyone, including the kids, got such a kick out of it.
Sounds like fun. I should definitely look into that for next year.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린에게 Have you planned your summer vacation yet? 여름 휴가 계획 다 잡았니? Our family is thinking about going on a cruise. 우리 가족은 크루즈를 타러 갈까 해 라고 말하자 린은 A cruise? I heard that's a lot of fun. Cruise? 그거 무척 재밌다고 하던데. For my family, I'm thinking about taking them white water rafting. 난 가족이랑 급류타기나 하러 갈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마이크가 Oh, nice! 어, 정말 좋겠다 라고 하자 린은 We did that on our last vacation. 우리 작년 휴가 때 그거 했는데 And everyone, including the kids, got such a kick out of it. 아이들도 그렇고 다들 아주 재미있어 했어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그러자 마이크가 Sounds like fun. 야, 재밌겠다. I should definitely look into that for next year. 나도 꼭 알아봐서 내년에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 전에 앞에서 나온 cruise, cruise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A cruise is a voyage on a ship that is taken for pleasure or as a vacation. 크루즈는 호화로운 유람선 여행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Have you planned your summer vacation yet? Our family is thinking about going on a cruise.
A cruise? I heard that's a lot of fun. For my family, I'm thinking about taking them whitewater rafting.
Oh, nice!
We did that on our last vacation, and everyone, including the kids, got such a kick out of it.
Sounds like fun. I should definitely look into that for next year.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a kick out of something. Get a kick, K-I-C-K, kick out of something입니다. When someone gets a kick out of something, it means that they are enjoying something very much. 네, get a kick out of something은 웃음이 날 정도로 무척 재밌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 또는 무엇무엇을 신나게 즐기다 라는 뜻인데요.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신이 나다.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과 새로 나온 영화를 보고 아주 재미있었을 때 I got a kick out of watching newly released movies. 새로 개봉한 영화 무척 재밌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ave you planned your summer vacation yet? Our family is thinking about going on a cruise.
A cruise? I heard that's a lot of fun. For my family, I'm thinking about taking them whitewater rafting.
Oh, nice!
We did that on our last vacation, and everyone, including the kids, got such a kick out of it.
Sounds like fun. I should definitely look into that for next year.
오늘의 영어 표현, get a kick out of something. 무척 재밌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 Get a kick out of something.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델이 부른 Skyfall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the end. Hold your breath and count to ten. Feel the earth move. hear my heart burst again, for this is the end. I've drowned and dreamt this moment, so overdu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2년 2월 16일 오늘,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소련의 하바로프스크 부야츠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야츠크는 당시 소련의 정찰부대 제88여단의 미령이 있던 곳으로, 1년 전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가 일본군을 피해 만주에서 소련군 영내로 들어갔고, 이곳에서 김정일이 태어난 것입니다.
He was born literally in a hovel in the Soviet Union while his family was under Soviet protection.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eader Kim Jong-il is the son of Mount Baekdu, who was born at the sacred mountain.
김정일은 이후 1964년 대학 졸업 후 노동당 조직 지도부 지도원을 맡으며 당 조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1980년 10월 김정일은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됩니다. 김정일은 이후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그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철권 통치가 금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 16일 오늘, 일본군은 열흘간의 게릴라식 공격 끝에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싱가포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은 두 달 전부터 말레이시아를 가로질러 진군하면서 영국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일본군은 공습으로 영국군 후방을 유린하면서 정글을 통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The Japanese would take to the jungle and outflank the British positions.
결국 7만여 명의 영국군이 일본군에게 항복하게 되고, 일본은 1942년 오늘 싱가포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로를 잃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